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같이 좀 줄거리를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곱 나팔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거나 같이 연구되지 않는 그런 예언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일을 아주 드물게 하는 그런 성경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계 정세를 볼 때, 특별히 이슬람 세력의 부상과 이슬람 세력이 이 미국에 꽤 큰 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예언 가운데서 어떻게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현재 이슬람 세력의 활동들을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또 요한계시록 성경 예언에 있는 그 예언의 사건들의 순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이 사실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글도 그렇고 또한 베드로의 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은요, 여러분 특별히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길 바란다. 그렇게 이제 문안에 이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근데 처음에 이제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죠. 그것은 이제 성소에 있는 일곱 촛대를 상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5절에 가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일 갖다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영광과 천사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외롭게 하늘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숫자가 뭘로 시작합니까? 숫자. 유대인들에겐 숫자가의 흥미가 있어요. 각 숫자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숫자는 3입니다. 3. 삼위일체. 그렇죠? 3이란 숫자로 시작합니다. 3이란 숫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3이란 숫자로 출발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가 3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엘로힘, 복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도 3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시작이 3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숫자가 뭡니까? 12예요. 맞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입니까? 12대문. 기초의 기초석이 몇 개입니까? 12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12 지파인데 사도 12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주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12입니다. 그럼 12 지파 곱하기 12 사도 하면 144예요. 또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개념 가운데서 천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래서 이 열두 사도의 진리에 기초해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그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의 상징 언어인 것입니다. 상징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에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을 보면 21장 22장 끝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2란 12 대문을 가지고 12 기초석을 가지고 14만 4천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상징 언어를 통해서 12이라는 숫자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냐? 7이라는 숫자죠. 7. 그 가운데 3에서부터 12까지 가서 마치는 과정에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 이 7이 나오는데 7이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가 나오고 일곱 인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어떤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인을 치시고 세상의 전쟁들과 사건들을 경고하시는 일곱 나팔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일곱 세대 기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일곱 기간을 걸쳐서 일곱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에 열둘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고 그들이 완악해짐으로 그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두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요. 그 지파가 어떻게 맨 마지막에 온전한 여자에 남은 교회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증인으로 이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림교회로 부상합니다. 요 열두리란 요 숫자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생겨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완전히 변화하는 놀라운 마지막 증인들을 세운 다음에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서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열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완전히 성립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일곱 단계가 있습니다. 일곱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곱 개의 단계와 일곱 개의 어떤 시대적인 구분 일곱의 그 숫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흥망성쇠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큰 투쟁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투쟁이 있어요. 그것이 일곱 교회의 역사고 그것이 일곱 인의 역사고 그것이 일곱 나팔의 역사예요. 계속적인 사탄과 예수님 사이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장군으로 승리하시면서 신말 타고 19장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용이 천년 동안 이 땅에 마귀가 갇히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천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교회의 역사가 있고, 일곱 인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곱 교회와 일곱 인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이야기하지만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제가 남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남미에 가기 바로 전에 제가 바로 전에 미국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뉴스 컨퍼런스, 그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뉴스 컨퍼런스, 이제 기자들과 이제 뉴스 컨퍼런스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TV에서 제가 흥미있게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 정말 이제 일곱 나팔의 마지막 화, 이 일곱 나팔 가운데서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세 가지 화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시대에서 특별히 마지막 화가 이제 이르러 오는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뭐 제 마음 가운데 가진 느낌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 예언, 일곱 나팔의 예언의 내용에 비추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8장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일곱 나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의 시작은 일곱 인이 끝나면서 곧 출발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언의 신에서도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소에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향단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은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직접 아버지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사상이고 그것이 예언의 신의 사상입니다. 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통과해서 가는 기도는 아버지 앞에 직접 상달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의를 거기에 넣으셔서 당신의 생애에 완전한 의의 향을 섞어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올리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때 어떻게 해요? 5절 보면 천사가 이 예수님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 분향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말이죠. 예수님의 사업의 분야가 이제 바뀌든지 예를 들어서 번제단에 이 지구상에서 십자가에 가시고 나서 하늘에 승천해서 성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일 때 그때 번개와 뇌성과 지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번개, 뇌성, 음성, 지진 같은 이런 표현들은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향로불을 갖다가 땅에 쏟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개체나 어떤 개인들이나 어떤 나라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없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시간이 끝나는 심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서쪽 로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서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해지고 타락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말입니다. 진리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게 특별히 서쪽 서부 이태리와 로마를 포함한 서부 유럽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나팔 특별히 8장에서 기록하신 것이고 9장부터는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 두 나팔은 다섯째와 여섯째 두 나팔은 동쪽 로마, 동부 로마.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저스티니안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동쪽에 있는 동로마의 터키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뭘 했습니까? 도시를 어떻게 해요? 수도를 옮겼죠. 전도했죠.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 옮긴 곳이 바로 거기가 로마 동로마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서쪽에 있는 제국은 이 서쪽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교황권이 서쪽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스티니안 황제가 약해진 서로마 제국에게 이 제국을 위해서 교황에게 자기의 보좌를 주면서 그 다음에 군대 힘도 같이 주면서 동쪽으로 천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제 로마 나라가 또 형성됐는데 동로마를 쳐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대강의 이제 그 여러분께서 그 줄거리를 이해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좀 그립니다. 이제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이 일곱 나팔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도표를 좀 그립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 이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제가 이 일곱째는 끝을 맺지 않는 이유는 이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여기 이제 첫째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입니다. 근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몇 가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조금 다시 그리십시다. 아, 이게 넷째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넷째까지? 예. 이렇게 됩시다. 그러면 여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이 나팔은 서부 로마를 괴롭히고 쳐서 서부 로마가 서쪽 로마가 붕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넷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다섯째와 여섯째는 성경에서 첫째 화, first war, 첫째 화로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second war, 둘째 화로다. 또 세 번째, third war,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그림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곱째인데, 맞습니까? 1, 2, 3, 4, 맞아요? 3, 4, 5, 6, 7. 그럼 제가 하나를 더 그렸네요. 여러분, 여덟째 나팔은 없습니다. 이게 일곱째예요. 이 일곱째 나팔이 지금 우리가 사는 때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시기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예? Second coming of Christ.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은 다 일곱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여러분 일곱 교회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또요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일곱 교회가 갈 때 그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 오시는 시기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닙니까? 일곱 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곱 시대입니다. 일곱 나팔도 똑같아요. 일곱 나팔도 원래 그 초대교회 시대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일곱 시대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을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무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사건의 그 에센스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영적으로 다시 이제 그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들을 다시 재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질문 있으세요? 아, 아니죠. 예, yeah,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것이 초대 교회 시대부터 계속 로마 시대의 붕괴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출발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지매. 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다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바다에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셋째 보세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 가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이거 보면 일곱 재앙들과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서방 로마와 서쪽 로마와 또한 그 속에 있는 타락한 기독교회, 타락한 기독교회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교의 가르침을 불러들여서 타협하는 바벨론이 되어가는 기독교회와 또한 그것을 그 뒤에서 힘을 주고 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타락한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세요. 서쪽 로마가 무슨 힘으로 심판받았습니까? 무슨 힘으로 붕괴됐어요? 누구의 침입으로? 북쪽에 있는 누구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야만족들, 그렇죠?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의 공격들을 받아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방 로마가 결국엔 무엇? 서쪽 서부 유럽이 결국은 몇 나라로 갈라졌습니까? 열나라로, 열국으로, 그렇죠? 그 역사를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네 나팔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로마 국가를 주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또한 타락한 교회를 주님께서 치시고 주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첫 번 부분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그 지역적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나중에 일곱 재앙이 올 땐 그 주님의 심판이 은혜 시간이 끝나니까 은혜 시간이 지역적으로 서로마 제국에 타협하고 타락한 바벨론이 된 기독교의 국가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이 임하고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이야기지만은 나중에 가서 전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온 세상의 땅에 뭘 붓습니까? 일곱 재앙을 붓습니다. 어디에? 땅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어떤 의미에서 국부적이었지만은 일곱 재앙은 전 세계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13절 보세요. 8장의 13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밤 12시까지 저와 함께 여기 계셔야 돼요. 집에도 못 가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세히 다 제가 여기 심볼들을 전부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만큼 이해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유라이 스미스 목사님이 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있죠? 또 예언의 시대 여러분 또 그 대쟁툴 보면 거기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세요. 그 읽어서 그것들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충분히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 성경 주소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넷째 나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서방, 서쪽 로마입니다. 서쪽 로마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타락한 교회와 서쪽 로마를 심판하는 과정이 바로 첫 번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일곱 교회 예언은 이 원래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시대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형편을 설명하는 것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일곱 교회 예언이에요. 일곱 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심판하시는 얘기. 시일링은 인치는 것은 심판과 같이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흰 말이에요. 순결한 교회가 나중에 붉은 말을 탑니다. 핍박이 됩니다. 세 번째 검은 말. 교회가 타락합니다. 네 번째 초황색 말. 초황색 말은 죽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죽었어요. 교황권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형편을 보고서 다섯 번째, 예? 많은 순교자들 이야기. 여섯 번째, 해달별에 대한 또 징조가 있고, 심판 예언이, 또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일곱째 이는 무엇입니까? 반신 동안 하늘이 고요하고.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일곱 인이에요. 그러면 일곱 나팔은 무엇이냐? 일곱 나팔은 하나님께서 겉에서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에요.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세상의 서로마 제국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셋이 아주 어울려서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이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동안에.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나팔이 지난 다음에 오 이게 다가 아니다. 새 화가 더 온다. 뭐예요? 앞으로 남은 새 나팔. 무슨 나팔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새 나팔이 뭐란 말이에요? 화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이고, 아, 말 좀 잘했어요?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화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9장을 보십시다. 9장. 이것도 제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강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여러분들 정말 저와 함께 밤 12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내용과 그 줄거리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같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 세력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150년 전에 살던 우리 교회 선조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유라이 스미스 목사님은 이걸 잘 알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잘 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잘 연구해서. 왜요?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건은 그들이 살 때 이루어지는 그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아주 흥미가 있고, 우리는 지금은 일곱 번째 나팔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떤 의미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얘기를 별로 안 하죠. 또 많은 재림교들이 이 사실이 뭔지 이해도 없고 또 관심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영적으로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 일에 바빠 죽겠고 돈 버는데 바빠 죽겠는데, 싸우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별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특별히 지도자, 기별자라는 기별자로 상징되었어요. 이 기별자는 하늘에서 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 무지경의 열쇠를 받지만 무지경은요, 그 영어로 bottomless pit, 밑에 이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아니, 바닥이 없는 구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상징이죠.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물과 진흙이 막 혼합해서 섞여 있을 때, chaos. 그때의 그 상태를 그 이제 히브리 말인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아부소스. 영어로 아비스. 그것은 아주 짙은 그 캄캄한 구렁텅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쓰여진 이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바닥이 없는 그 굴 그런 뜻입니다. 무적행이에요. 이 무적행은 마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교황권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교황권을 설명할 때 이 교황권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불란서 파리에서 일어난 이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시작이죠.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설명할 때 그것도 어떻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설명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에서 올라올 때 이슬람 세력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력으로 설명해요. 이게 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기만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과 교황권의 세력과 또한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력이라고 세 개가 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2절 보세요. 저가 무적행을 연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것은 메뚜기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전갈은 뭐예요? 전갈에 물리면 별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파요. 그 독소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참 재밌어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충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임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아, 참 읽기만 해도 중갑입니다. 그렇죠? 긴 이 장면이 이게 다섯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 다섯 제 나팔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무적에서 올라오는 이슬람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세상을 채웠어요.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기반의 가르침으로 마귀 가르침으로 세상을 꽉 채웠어요. 어느 지역을? 그 아랍 국가들을. 예?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세상을 덮어요. 그 군대, 이런 이슬람 군대가 싸울 때 말이죠. 정말 메뚜기처럼 말들을 타고 황충처럼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서 세상 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코란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냐 칼이냐 코란이냐. 코란을 안 받고 이슬람 종교 모하메드 종교를 안 받으면 그냥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무참하게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상징해요. 상징하는데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일을 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다섯 달 예언상으로 하루가 얼마라고요? 하루가 1년. 그러면 성경상에서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 그러면 다섯 달이니까 며칠이에요? 150일. 그러면 몇 년입니까? 150년. 15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서방 로마와 서쪽에 위치한 타락한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타락하는 타락한 교회를 계속 치고 괴롭히는 톨메르터, 괴롭게 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섯째 나팔 설명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기본수씨 같은 역사가 또 여러 역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라비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 사람은 전부 다 노맨, 다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 텐트 치고 다니면서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도 없어요. 교육이 없었어요. 아주 어떤 의미에서 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아랍의 지역을 그 당시에 무적행 같은 곳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합당한 표현이고 거기에서 모하멧이 선지자로 올라오고 모하멧은 아랍 족속이죠.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은 말이죠.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적대 관계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아주 잘 그 나름대로 뭉쳐 있어요. 모하멧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바로 후손으로서 이 아랍 족속들과 전 세계를 새로운 진리와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낸받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기로 세상을 꽉 채우고서 또 이 메뚜기 같은 전쟁을 합니다. 또 그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갖고 머리엔 금 같은 멸류관을 쓰고 여러분 이런 이 당시 이것을 사라센이라고 불러요. 사라센. 이러한 그 이슬람 세력들의 이 연합된 세력을 사라센이라고 불러요. 사라센. 그 사라센들이 이 전쟁을 할 때 말이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앞에 이 금색 끈을 띄웠어요. 그래서 금 멸류관 같은 것을 쓰고 달리고 또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 같아요. 머리 길게 다 땄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앞에 가슴을 막는 그 흉패가 있고 그렇죠? 또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화약을 만들어서 대포를 사용한 제일 첫 번째 군대가 이슬람 군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또 헬라말로 아블론 이것은 디스트로이얼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파괴자였어요. 파괴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1299년 7월 27일부터 이것은 이제 이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 가운데 포함되는 것인데 첫 번째 네 나팔은 그 전의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부터는 1299년도 7월 27일입니다. 1299년도 7월. 이 7월 달에, 이 달에 제일 먼저 바로 이 오토만 제국이죠. 오토만 제국. 오토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부족정, 족장, 이슬람의 세력의 모하멧 종교를 가진 이슬람 세력의 그 족장 가운데 오토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부족들을 이제 연합하는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 세력이 어딜 쳤느냐 하면 동쪽 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쳤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헬라 그리스죠. 헬라 나라의 왕이 거기에 이제 굴복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올릴 때도 이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왕위에 세웠어요. 그렇게 한 아주 결정적인 때가 1299년도였습니다.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이냐면 여기 보면 5개월, 150년 동안 합니다. 그것이 1299 플러스 150년이면 얼마예요? 1449년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1449년 7월까지 이렇게 150년 동안 아주 괴롭힙니다. 그 이 150년 동안의 역사는 정말 이슬람 세력이 동쪽 로마와 교황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렇게 괴롭힐 때, 잘 보세요, 이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관계가 생겨요. 이렇게 괴롭힐 때, 첫째 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허용해서 서로 동로마를 치고 타락한 교회를 칠 때에, 그렇게 함으로 시간을 벌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개신교가 생기는 종교개혁 운동이 생겼어요.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괴롭히는 동안에 동로마의 군대들과 그 다음에 또한 이 교황권이 말이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과 왈덴스인들과 알비젠스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주잉글리, 허스, 제롬, 마틴 루터 막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그 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일곱 나팔에서 이슬람 세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자꾸 괴롭히는 일을 할 때 그 괴롭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참 아주 흥미있는 이해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종교개혁이 생깁니다. 종교개혁. 예?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또 이것은 첫 번째 화인데 나중에 두 번째 화가 와요. 예, 두 번째 화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12절,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몇이 더 있습니까? 화 둘이 이르로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몇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참 읽기도 힘들어요. 제가 읽기도 힘든데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자 같은 머리가 있고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온다. 이건 대포를 말해요. 대포. 요한이 지금 계시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요한이 대포를 본 적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대포를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말 타고 막 전쟁하는데 대포를 보니까 앞에 머리를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지금. 사자 머리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유황과 불과 연기가 막 나와요. 대포 쏘면 연기가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 지금 계시 가운데 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대포 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꼬리가 나와요. 자, 보세요.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컨스탄티노플을 쳤을 때에 컨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동로마의 군대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려 하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꼬리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꼬리. 꼬리는 선지자예요. 머리는 지도자 상징, 왕이나 지도자 상징했어요. 그러나 꼬리는 선지자. 그래서 꼬리로 속인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붉은 용 마귀도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 별을 뭘로 끌어당겼어요? 꼬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꼬리는 그 선지자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잘못된 가르침인 모하메드의 잘못된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속이고 또 뭐요? 칼로 치고 전쟁으로 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예요. 잘못된 기독교가 잘못 타락해서 국가와 결탁을 해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다른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 예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교회 기독교 안에 무엇이 생겼어요?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교회 우상들, 마리아상, 요셉상, 베드로상, 요한상, 바울상, 우상들이 잔뜩 들어왔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목과 동과 금의 그 나무들로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엔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붙들려 있던 네 천사가 놓여요. 이 천사가 굉장히 많은 군대 숫자를 가지고 칩니다. 어디를? 동쪽에 있는 동부 유럽을 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첫 번째 화는 동쪽 로마 국가를 치고 교황권을 쳤지만 이건 첫 번째 화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화가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더 크게 쳐요,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이 헬라 지역과 동쪽에 있는 로마 지역을 굉장히 힘있게 치는 것입니다. 치는데, 이때는 다섯째 나팔까지는 그때까지는 오토만 제국이지만 여섯째 나팔은 오토만 토익이 제국이 돼요. 다시 말해서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에서 올라온 이 마오메서 가르침과 아랍 국가에 퍼진 그 이슬람 세력이 결집을 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처럼. 이것이 오토만 토익이 터키 제국이에요. 그렇죠? 터키가 아주 힘있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해졌지만은. 그래서 이 오토만 터키 제국의 출현과 몰락을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요? 얼마 동안? 15절.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 1년이죠. 월, 한 달, 일, 하루, 시, 한 시간. 년, 월, 일, 시에 시 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융성해요. 죽이고 번영해요. 자기 세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년은 며칠입니까? 성경에서 360일이에요. 성경적인 숫자로. 그렇죠? 360일. 한 달은 30일. 하루는 하루죠. 그러면 360 더하기 30 더하기 하루 며칠입니까? 391년이에요. 년, 월, 일. 그것을 예언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하면 391년이 나와요. 그럼 1시는 하루가 1년이면 24분의 1이 1시간이죠. 1시간이면 1년에 며칠 되겠어요, 그러면? 15일이에요, 15일. 그러므로 391년 15일 동안 어떻게 해요? 세력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오토만 토익이 제국이.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화요. 두 번째 동로마 제국과 교황권을 쳐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얼마 동안? 391년 15일 동안.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1938년도에 조슈아 리치 목사님이 있었어요. 조슈아 리치 목사님은 이 윌리엄 밀러와 함께 재림 운동을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슈아 리치 목사가 말이죠. 이 1938년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아주 과감하게. 바로 이 여섯째 나팔을 이제 기초로 해서 예언했어요. 아, 저 오토만 터키 저렇게 융성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곧 쓰러진다. 2년 후에 그가 이제 예언했어요. 1840년 7월 20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7월 달은 이 전에 걸 말했죠. 8월 11일 날 15일을 더해야 되니까 8월 11일 날 망한다. 이건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얘기였어요. 지가 무슨 예언을 한다고 말이죠. 저 힘 있는 그때 이 오토만 터키가 애굽을 치고 있어요. 애굽을 괴롭히고 치고 있었어요. 동쪽 로마만 한 것이 아니라 저 큰 세력이 아니 뭐 1840년도 8월 10일 날 망한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깔깔거리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때는 재림운동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 예언을 했어요. 과감하게. 왜요? 하루는 1년이다. 성경 예언 가운데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2300주야는 2300년이다. 그 예언을 중심으로 지금 재림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하루는 1년이란 요 예언 해석의 원칙을 확실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 예언을 주게 하세요. 조선의 일찍 목사가 1840년도 8월 10일 날 그들이 멸망한다. 그들이 끝난다. 그 세력이. 왜? 성경은 말하기를 391년 15일 동안 그들이 왕성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끝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1840년도 8월 11일이 되자 그때 수세에 몰린 애굽이 북부 아프리카 애굽이 말이죠. 유럽에 있는 유럽의 연맹 세력, 그 당시에 유럽의 연맹 세력이 생겼어요.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러시아, 프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말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 모여서 연맹을 이루는데 그 연맹한테 고개 숙이면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유럽의 연맹이 서부에 있는 유럽의 연맹이 오토만 터키를 향해서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정말 애굽에서 손을 안 떼면 우리가 공동으로 공격한다. 1차 대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연합이 누구를요? 예? 세계 연합이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세계 연합이 한 대상을 향해서 전쟁을 했어요. 독일과 일본이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슬람 세력이 올라올 때마다 이 지구상에 뭔가 특별한 것이 생겨요. 올라올 때마다 종교 개혁이 생겼어요.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력 때문에 이슬람 세력 때문에 유럽의 나라가 결성을 했어요. 딱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곱째 천사 세 번째 화의 시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극성을 부려요. 이렇게 극성을 부림으로 이제는 유럽 연맹이 아니고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겨요 지금? 세계연합 유엔이 같이 연합하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 유엔이 각 나라가 울며 겨자먹기 싫어서 싫지만 하수없이 연합해서 이슬람과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럴 때 보세요.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40년 8월 11일 날에 그때의 유럽 연맹이 으르렁거리니까 오토만 제국의 대사가 유럽 연맹 앞에 가서 백기를 들고서 편지를 갖다 왕의 편지를 주면서 알겠어 무릎 꿇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때 드디어 바로 이 오토만 토키 제국이 연약해진 때였습니다. 우리 항복합니다. 라고 백기와 백서를 갖다가 편지를 전달한 날짜가 언제겠습니까? 1840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만 똑똑한 인텔리전트한 신설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3,000명 이상 그때부터 이 성경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조롱하면서 조샤 리치여 당신 말이 믿는다면 내가 그때부터 성경을 믿겠어 장담을 했거든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 3,000명 이상 지성인들이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고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건 예사일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놓인다. 이것은 무정형의 천사. 이것은 이슬람 세력의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 주위 그 지역마다 같이 지도하고 있던 썰턴 종주들 썰턴 네 명이 있었어요. 그 네 명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 연합을 해서 크게 동놈을 치고 있었는데 그 치고 있는 그 일에 딱 이제 막아서 중단케 한 일은 유럽의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아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아랍의 이슬람 세력의 이 에듀테이션 이슬람 세력이 지금 세계를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의 세력은 유엔이 연합해서 또 막을 것이에요. 그 막을 때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둘째 화가 이제 생겨서 184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재림운동 일어났어요. 재림운동.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이 공격하고 괴롭히게 한 다음에 세상이 연합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서 반드시 영적인 이 지구상에서 영적인 사건의 큰 사건이 생기고 시작돼요. 첫 번째 화 때는 종교개혁이 생겼어요. 두 번째 화를 지난 다음에 재림운동이 생겼어요. 세 번째 화 때는 뭐가 일어날까요? 일요혁명과 늦은비 성령의 운동이 생기고 큰 소리 외침의 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슬람 세력이 세상을 괴롭히고 특별히 미국을 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다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역사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런데 좀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다섯째 나팔 화가 올 때쯤 되니까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갈라졌어요. 맞습니까?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생기니까 그 갈라진 열국들이 동맹을 해서 같이 연합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날 쯤이 되니까 재림운동이 생기면서 전 세계 문이 열리면서 전 세계 동맹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어요. 참 이상해요.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지금 이슬람 세력이 공격을 하니까 지금 울며 가자미끼로 미국이 물론 푸시해서 그렇지만 유엔이 연합해서 같이 동맹국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할 수 없이 묶였기 때문에 군사들을 파견해요. 할 수 없이 한국도 군사 파견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없이 파견해요. 왜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파견해서 동맹국가들의 힘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종교개혁, 두 번째는 재림운동, 세 번째는 늦은비 성령운동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일요혁명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당할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고생해야 하나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요 지금. 여러분 이라크에 있는 지금 그 알케이다 지금 이 뭐 저 오사마 빈 라든이 여러분 사담 후세인은 잡았지만 오사마 빈 라든은 뒤에서 계속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살 폭탄, 수어사이드, 자산 수어사이드 바머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 가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예? 자산 폭탄 테러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이 미국이 지금 계속 고생, 계속 어떻게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때 심판이 언제 확 크게 강화되느냐 하면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국가가 헌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파괴할 때 그때 엄청난 천연재해와 엄청난 사건들이 이 미국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이 전 세계 재해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언 바로 직전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가 깰 때가 되었어요. 정말 깰 때가 되었어요. 이제 보면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좀 보세요.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남았어요? 지금 안 보여, 전. 예. 예? 그런 말이죠. 이걸 좀 빨리 보세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보세요. 창세기 16장과 11절, 12절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그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하갈 얘기가 나오고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그 이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 아주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특히 20절, 12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 아랍 족속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들이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다시 말해서 아랍 족속들 이슬람 세력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계 사람들을 다 치겠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의 동쪽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합쳐서 그를 치고 그들은 연합해서 다른 나라를 치고 다른 나라는 다 연합해서 그를 치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25장, 창세기 25장 16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창세기 25장 16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16절 보시면 재밌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방백이 몇 명입니까? 12, 12 지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래서 이 이슬람 족속이 세상과 싸우고 세상은 합해서 이슬람과 싸워요.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교회 증언 9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악의 모든 세력들이 다 합쳐지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서 지금 서로 힘을 쌓고 있다. 마지막 변화는 곧 세상에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The final movement will be rapid one.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갑자기 빨리빨리.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나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하나예요. 종교적으로 하나예요. 군사적으로 하나예요. 법도 하나가 돼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각 나라가 하나로 지금 딱 묶여있어요. 꼼짝 못해요. 이럴 때 짐승의 표가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딱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른 때 그런 때가 없었어요. 과거에.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14페이지예요. 교회 증언 9권 14페이지에 말씀하기를 이제 지금 이 시대 말이죠.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곧 완전히 성취되려고 하고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무엇이 몰락되었어요? 공산권이 몰락되었어요. 큰 예언이에요.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1995년도에 미국의 크리스천 코어리션 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기독교 보수파가 힘을 얻었어요. 지금 세계 종교, 경제, 군사력이 연합을 했어요. 네 번째, 이라크 전쟁과 테러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글로벌 워밍, 전 세계가 기후가 변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천연재해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괴롭힘 때문에 미국은 너무 더리밤. 여러분, 미사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는 수트케이스 밤, 원자폭탄을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 하나 터뜨리면 곧 금방 이로 휘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금방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전 모든 국민들이 이제 교회 가라. 언제? 일요일날 교회 가라.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의 번영이 스탁마켓 다 크래시하고 경제가 파탄되고 어렵고 천연재해가 내리고 그때 그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로 협력이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이 평화로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종말의 끝에 와 있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바쁜 그런 머리를 식혀서 하늘 보좌를 응시하게 하시고 세상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셔서 주님과 가까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까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인침받는 영지를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정말 때가 멀지 않사오니 주여, 저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및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 및 예배 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